제2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유모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해결했으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계속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좀 내어 이 알 수 없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기로 합시다. 종교의 생성. 지난 몇천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 항상 거론되어 온 것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였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운 분입니까? 그분은 공의로운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차가운 분입니까? 뜨거운 분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허다한 종교가 생성되었습니다. 무엇이 종교가 되었습니까? 종교란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탐구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탐구하고 해석하여 하나님은 이러하다, 하나님은 저러하다 말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것은 가장 큰 문제요, 가장 엄중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서너 살이나 예닐곱 살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의 그 작은 머리로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생각해 보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인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상상.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은 마치 개미가 사람에 대해 상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개미가 사람에 대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개미가 사람의 성장과 생활, 마음속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탐구하는 데 있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많은 종교가와 철학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외면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와 왕래하셨습니까? 친구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를. 그분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사람들의 일에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혹은 너희들은 거기에서 상상하고 찾으려고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늘 위에서 하나님 노릇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자신을 기꺼이 사람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오셔서 여러분을 찾았습니까? 나는 인도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옷을 다 벗고 모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또 어떤 사람이 맨발로 부리를 걸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숨어 계십니까? 영원히 알 수 없는 분이 되고 마십니까? 아,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극히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태도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과연 어떠하신가를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몇 년 전 나는 제노대학의 의과대학 강당에서 많은 학생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은 하등동물의 생명보다 높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욱 높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모든 생명에는 공통적인 율이 있고 일정한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명의 특별한 율과 현상을 말해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런 것을, 또 어떤 학생은 저런 것을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생명이 다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모든 생명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 하고 번식시키려 합니다. 이것은 곧 후대를 남겨 그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명은 다른 생명과 왕래하고 교통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일 교통을 막고 가두어 고립시키면 생명은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도 사람의 교통이 부족할 때에는 개나 고양이 혹은 물고기나 새를 기릅니다. 생명은 반드시 서로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은 이 같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생명을 보존하고 연속시키려 하는 것이고 또 한면으로는 다른 생명체와의 교통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법은 이 두 가지 특징을 근거로 하여 사람에게 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은 곧 죄수를 죽임으로써 그의 생명의 존속을 막아 그로하여금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혹 그리 중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를 감옥에 가두어 다른 생명과의 교통과 왕래를 막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명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생명의 원칙에 근거한 형벌입니다. 생명의 공통적인 현상. 우리는 생명의 공통적이고도 중요한 두 가지 현상을 찾아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높은 생명이요, 가장 높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반드시 생명의 일정한 유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현상과 특징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 사람과 교통하고 왕래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종교와 계시적인 종교. 세상에 있는 종교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한 종류는 인간적인 종교요, 또 한 종류는 계시적인 종교입니다. 인간적인 종교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계시적인 종교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곧 그분이 오셔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적인 종교로서 인간적인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요, 사람이 그분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먼저 여러분이 기하학 시간에 하는 것과 같은 가정을 몇 가지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몇 가지 가정을 세운 후에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하나하나 증명하기로 합시다. 어떤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증명해 나가고 어떤 것은 아래서부터 위로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증명이 끝난 후 여러분은 그 가정이 옳은가 그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가정. 우리가 세워야 할 몇 가지 가정 중에서 첫 번째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해결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람에게 계시하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그분이 어떤 방법을 쓰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천둥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번개를 붓으로 삼고 번개불을 먹으로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신다면 역시 우리는 그분이 대체 무엇을 쓰셨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시려면 반드시 사람의 방법, 혹은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교통할 때 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어와 문자입니다. 전보, 전화, 기호 등도 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나 문자를 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잠시 미루고 먼저 하나님이 문자로 사람과 교통하시는 것을 보기로 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문자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면 동서 고금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쓴 많은 책 중에서 적어도 한 권의 책은 하나님이 쓴 책일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크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한 책만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문자를 통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책만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문자를 사용하여 사람과 교통하는 분이심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세상에는 하나님이 쓰신 그러한 책이 있습니까? 나는 금방 이 책을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이 책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을 서점에 보내서 책을 한 권 사려 한다 합시다. 내가 그에게 책 이름을 알려준다면 그가 즉시 사오겠지만 만일 내가 그 책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면 나는 그에게 그 책의 저자는 누구이며 내용은 무엇을 말했으며 모양은 대강 어떻게 생겼으며 표지는 어떠한 색깔인가를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는 서점에 가서 그 많은 책 중에서 내가 말한 조건을 구비한 책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억만 권의 책 중에 하나님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책의 이름을 모른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책이 가진 특징을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쓰신 책이 있다면 그 책은 반드시 이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네 가지 조건. 이제 나는 몇 가지 조건을 들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쓴 책이 있다면 그 책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둘째로 그 책은 도덕적으로 격조가 높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은 책의 도덕적인 격조는 분명 낮거나 기껏해야 사람이 쓴 책과 똑같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쓴 책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주와 세계의 과거가 어떠했고 그 장래가 또한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주와 세계의 과거와 장래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분명히 알려주실 수 있고 이로써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것입니다. 넷째로, 그 책은 우리 모두가 구하여 읽기 쉬운 책일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한 권밖에 없는 책,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읽는 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12페이지뿐이며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서 나 같은 중국 사람은 영원히 볼 수 없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위해 쓰신 책을 우리가 볼 수 없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조건을 여기에 열거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이 쓰신 책은 반드시 그 책의 저자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둘째, 그 책의 도덕적인 격조는 반드시 사람보다 높습니다. 셋째, 그 책은 반드시 우주와 세계의 과거와 장래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 책은 반드시 보편적이며 구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중시하는 책들을 이 네 가지 조건에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그 책이 과연 하나님이 쓰신 것인가를 보기로 합시다. 국내외의 양서. 좋지 않은 책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의 유교 경전인 논어, 맹자, 오경 등을 볼 때 이 책들은 첫째 조건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 책들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고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책들의 도덕적 격조는 매우 높지만 그 근원은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다. 또한 그 책들은 우주와 세계의 근원과 장래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 책들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 있는 책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책들을 쌓아놓고 보더라도 모두 첫째 조건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다 뭐뭐뭐 지음이라는 저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책들을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높은 책이라 하거나 가장 철학적인 명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책들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책들은 미루어 두고 다시 찾아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인도에서 불교를 지배하는 리그베다라는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드의 책 아베스타는 중동에서 큰 영향력이 있지만 그 책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일반적인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교의 경전인 코란을 보기로 합시다. 이 책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기 때문에 첫째 조건을 통과한 책입니다. 그러나 둘째 조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책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이 책의 도덕적 격조는 너무 낮고 거기에 나타난 천당은 유혹과 인간의 욕심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쓴 책에는 사람의 욕심과 유혹이 그렇게 충만할 수 없습니다. 네 가지 조건을 통과하는 유일한 책. 여러분이 아무리 찾고 찾는다 해도 결국에는 오직 이 책 성경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왕래하기를 기뻐하시고 문자를 사용하여 사람과 왕래하기를 원하신다면 분명 하나님이 쓰신 책의 조건을 통과하는 유일한 책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조건에 부합된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500여 차례나 말했습니다. 또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도 700여 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1200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 것이 천여 차례나 됩니다. 이유를 말할 필요 없이 먼저 그 사실을 보기로 합시다. 이 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2000여 차례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왕래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이 책을 제쳐놓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 문자로 사람과 왕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책이야말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 차례 말한 책을 어디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또 성경이 둘째 조건, 그의 도덕적 격조가 어떠한가를 통과하는지 보기로 합시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모두 이 책의 높은 도덕적 격조를 인정합니다. 이 책은 가장 좋은 사람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사실을 다 기록하여 그의 죄를 드러냅니다. 전에 문서로 성경을 반대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에게 아버지, 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성경을 반대하시죠? 라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반대하지 않으면 성경이 나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아, 이 책은 우리를 쉽사리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당한 결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적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이 책은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할 때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놓아주고 해를 입히지 말라고 하지만 이 책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책의 도덕적 격조가 얼마나 높은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더러워서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의 도덕적 격조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와 장래를 말한다. 이 책은 또 우리에게 우주와 세계의 과거와 장래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친구가 내게 성경의 다른 부분은 믿을 수 있지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지의 근원과 결국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천지의 근원과 종국을 알려줄 것이다.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이 책이 다른 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책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우주와 세계의 진화가 사실과 장래의 종국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제시한 셋째 조건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2억여 권이 팔린다. 이 책의 유통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난 1935년에 이 책은 2억여 권이 팔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책이 1년 동안에 2억 권 이상 팔리겠습니까? 작년 1년뿐 아니라 오랫동안 해마다 비슷한 숫자의 책이 팔려왔습니다. 이것은 이 책이 얼마나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또 한면으로 이 책은 사람들의 손에서 가시처럼 사람들을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편치 못하게 하고 심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책을 반대하게 하는 기묘한 것이 들어있지만 1년에 2억여 권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은 영어로 되어 있고 불어로 되어 있고 서바나어로도 되어 있는 등 720여 종의 각국 방언들로 발간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이든지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곳에서든지 성경 한 권 얻기는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만일 리그베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 책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또 그 리그베다를 우리 손에 쥐어준다 하더라도 그 책을 읽지 못할 것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옥에나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 인도 사람에게만 기회가 있다면 우리처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또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하나님이 아베스타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아베스타를 얻는다는 말입니까? 런던 박물관에 가서나 그 원본을 얻을 수 있을 테니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시려는 본뜻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하게 정리된 책.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구약으로 나뉩니다. 40여 명이 쓴 성경의 첫 권부터 마지막 권까지의 시간적 거리는 1600여 년입니다. 성경을 쓴 사람이 살던 지방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썼고 어떤 사람은 이태리에서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에서 썼고 어떤 사람은 지중해의 한쪽에서 썼습니다. 또한 쓴 사람들의 신분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사였고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목동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종족으로서 다른 언어를 쓰며 다른 환경과 다른 시간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쓴 것을 하나로 모아보면 기이하게도 이 책이 완전하게 정리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아는 바와 같이 각각 다른 저자의 글을 편집할 때에는 반드시 저자의 학술 정도의 차이가 없어야 일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충돌하면 마찰이 생기므로 그들의 학술 정도의 차이가 없을 때에만 5, 6명의 것을 한 대에 묶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내용이 역사, 시, 율법, 예언, 전기, 의론 등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쓴 사람도 많고 쓴 사람의 재능과 신분도 전부 다르고 그들이 살던 시대와 지방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묘하게도 이 책들을 한데 모아놓고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일관적이며 조금도 충돌됨이 없이 한결같은 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배하신다. 이 책을 여러분이 세심히 읽어본다면 그 책을 하나님의 손이 지배하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다른 신분을 가진 30여 명의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다른 지방에서 살면서 66권의 다른 책을 썼지만 이것을 오늘 다 한 데 두고 보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앞뒤가 완전히 일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전 1500년경에 썼고 계시록은 주후 95년에 썼습니다. 이 두 책의 사이에는 1600여 년의 시간적 거리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전부 태초에 대해 말했고 계시록은 전부 세상 끝을 말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것이 계시록에서 끝났습니다. 이 기묘함을 사람으로서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사람을 주장하여 쓰신 것입니다. 성경을 위해 생명을 잃다. 이 책의 또 한 가지 기묘한 점은 이 책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위해 생명을 잃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지나간 한때에는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피살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권위 있었던 로마 제국은 한때 그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이 책을 소멸하려고 했습니다. 이 책을 가진 사람은 모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받았고 마침내는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할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태워진 성경의 권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곳에 커다란 비를 세우고 여기 기독교가 장사되었다 라고 새겨놓았습니다. 그들은 또 성경은 다 태워졌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었다. 기독교는 여기에 묻혀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책은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영국에 가본다면 허다한 곳에서 피살된 그리스도인의 무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태워서 묻은 곳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덤들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들여서 성경을 반대했는지 얼마나 많은 책들을 써서 성경을 반대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돌비를 발견하면 모년 모월 모일에 여기에서 성경을 태웠고 그리스도인을 죽였다고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힘을 들여서 성경을 반대했습니까? 왜 다른 책들은 다 용납하면서 이 책만은 그렇게도 반대하고 전력을 다해 공격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책을 위하여 그 귀한 생명까지 바쳤습니까? 어쨌든 이 책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책이 다른 책들과 같지 않은 특별한 책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책은 여러분을 가벼이 지나치지 않는다. 언뜻 보면 성경은 아주 얕고 쉬운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역사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땅과 우주와 동식물과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이 어떠한 나라를 세울 것인가, 세계의 종국이 어떠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기에 별다른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100년, 500년, 1000년 동안 전해 내려와 오늘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믿지 않는 것은 곧 그 책을 그릇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른 많은 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물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상관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 역시 여러분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며 쉬지 않고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책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단안을 요구할 것이며 단안을 내리기까지는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의 이루어짐. 이 책의 또 한 가지 기이한 점은 바로 그 대부분이 예언이라는 점입니다. 이 예언들의 대부분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얼마만큼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압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암몬은 어떻게 될 것이다. 두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시돈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런던이나 상해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두로와 시돈을 말했지만 이것은 가장 이름난 큰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큰 도시에 대한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나는 중동에 갔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두 도시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두 도시의 사진을 두 장 샀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후 나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성경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 화려한 도시를 놓고 예언하기를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다 헐리어 황량한 흙무더기가 되고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 두 사진에는 어선과 널려있는 그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과 진실성을 증명하는 가장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또 어느 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에 대해 예언하시기를 너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실 때에는 내가 필경 바벨론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왕은 아마 마음속으로 내가 바벨론을 보지 못한다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리요. 어느 날 바벨론 왕은 와서 그 성을 훼파하고 왕을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먼저 그 왕의 양쪽 눈을 빼고 끌고 갔으니 과연 그 왕은 바벨론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언은 참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과거의 일들을 성경의 예언과 대조해 본다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예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그에 대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후 그는 과연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루어진 것과 같이 장래에도 반드시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책을 찾음. 내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왕래하기를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사람의 언어나 문자를 써서 교통하실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계시한 책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책이 있다면 그 책이 반드시 우리가 열거한 네 가지 조건을 구비한 책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책을 찾았습니다. 그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왕래하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그 책을 통해 우리와 말씀하시기 원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책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그 책을 보기 원합니다.